레위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나갈 기간 동안에는 5제사 7절기 이 다섯 가지 또 일곱 가지는 어디다 메모해놓고 매일 한 번씩 그냥 기억한다 암기한다 하고 나가면 나중에도 굉장히 유익하겠습니다. 잊어버리고 또 할 때 또 기억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5제사는 그냥 머리만 따서 번제화 속속 번소화 속속 번소화 속속 번제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따서 하고 7절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곱 가지인데요. 저는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그 등잔대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할 때는 또 계시록에서는 촛대를 얘기합니다. 내 속에 초가 기도의 초가 타오르고 있느냐 내 속에 초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 초 유무초 어려우십니까? 있느냐 없느냐 초가 유무초 돌아보니 나 속에 초가 있어요. 그래서 오나속초 하면 됩니다. 유무초 오나속초 한번 외워두시고 써두시고 외우면 일곱 가지 쉽게 외워집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일곱 가지를 요 레위기 하실 때는 메모해 두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필기하시는 분 계시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번소화 속속 오제사이고요. 칠절기는 유무초 오나속초 이렇게 해서 한번 외워보시면 요 하나하나 해나갈 때 도움이 될 겁니다. 큰 구조가 머릿속에 있으면 레위기는 각 장 1장부터 번제, 그 다음에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죄제, 5장 속건제 그 이후 몇 장은 보충설명 그리고 그 뒤에는 정결례 그리고 그 뒤에 절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4장 속죄제 규례입니다. 이 속죄제는 부지 불식간에 지은 죄를 사함받는 예배입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하였습니다. 그릇.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서로 다 알아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못 알아듣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글이 쉬워서 글씨는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문장과 그 글을 다 이해하느냐 문해력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릇 범하였으되 그릇도 쉬운 말입니다만 또 헷갈릴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원래의 원어의 뜻은 실수하다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릇으로 옮겼는데요. 그릇 범하였으되 영어 번역 같은 경우 킹제임스 버전은 알지 못하고 우리말로 하면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의도하지 않게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말 번역이 헷갈리지 않게 잘 옮기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표준 발음은 실수로 하고 현대인의 성경은 무의식 중에 우리말은 우리말 성경은 우발적으로 즉 이 부분을 제가 자꾸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범한 범죄, 즉 부지 불식간에 범한 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같은 뜻입니다. 그릇 범하였을 때 부지 중에 범하여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계명을 어기고 범죄한 경우 속죄제를 통해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고의로 행한 경우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속죄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함을 받아야 화목제물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자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화목을 이룬 후에 감사함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즉 죄 용서함을 받아야 화목제도 드릴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헌신도 할 수 있고 충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매우 중요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 신분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고요.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사회의 리더 계층을 말하는 거죠. 27절부터 35절까지는 평민을 위한, 일반 사람들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영향력이 클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책임도 막중하다. 신분이 높을수록, 영향력이 클수록 죄값도 비싸게 치르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더 조심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법적인 공의가 무너졌다고 탄식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정신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전 무죄가 되고 무전 유죄가 된다고 하는 통념들이 이제 성경이 이상해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죠. 신분이 높을수록 영향력이 클수록 죄값도 비싸게 치르는 것이고 책임도 더 엄중하게 치러야 한다 하는 것이죠. 1절부터 21절까지는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가 범죄하면 그 영향력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허물이 된다 하는 것이죠.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속죄하려면 수송아지를 제단으로 끌고 와서 안수 후에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린 다음에 향단 뿔에도 발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족장과 평민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번제단만 정결케 하는데 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는 그 성소까지 정결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안은 결국 기도의 향단이 올라가는 것인데 제사장이 영적인 리더가 범죄하게 되면 백성의 기도가 막히고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기 때문에 바로 성소까지 정결례를 치러야 한다 하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모든 기름은 다 모아서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11절, 12절은 나머지는 진 바깥 내버리는 곳에 불사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구약의 이 속죄 제사와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바로 이 속죄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예표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는 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겨진 육체는 성문 밖에서 바로 능력을 받는 제물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욕을 당하셨으므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치루어야 할 그 죄값을 이제 다 치루어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는 회중이 범죄했을 때, 백성이 범죄했을 때입니다. 그 절차는 제사장의 경우와 같습니다.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교회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실수를 깨닫는다면, 죄를 깨닫는다면 대표자들이 공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2차 대전 종전 후에 독일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히틀러를 지지했던 그 역사적인 과오를 공개적으로 참회하고 성명서를 내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예를 치루었던 좋은 선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 즉 지도자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즉 지도자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는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일반 백성에 비해서 지도자는, 리더는 충고받을 기회가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더욱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바르게 서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평민이 범죄했을 때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재물만 다르고 방식은 다 족장과도 같습니다. 이제 재물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재물에 안수하죠. 그 안수는 재물에다가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영적으로는 그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 사람,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레위기에 특별히 이제 5장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사랑과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그 정신이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함을, 그리하여서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감사드리며 또 매일매일의 허물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또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전가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은 자들이다. 차이가 있다면 누구는 더 많이, 누구는 조금 더 적게 지었다는 것뿐이다. 성도는 결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또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지적하기보다는 나도 너도 우리 모두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과 실수를 서로 덮어주면서 함께 주님 앞에 손잡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모든 구조는 순환론적인 구조다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사오니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하고 그 용서한 삶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와서 그러하오니 또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전가받아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또 세상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한 주간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또 서로 용서하기에 힘쓰고 그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손잡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또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